사도행전 1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시작하는 계회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사도행전 1장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은 수련의 마지막 날 주로 하죠. 이제 여러분들 은혜 받고 이제 떠나가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고요. 이런 어떤 기도하기 위한 돌아봄을 위한 수련회보다는 어떤 결단의 시간들에서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이분들이 결단하고 떠나갔던 사건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곧장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뒤에 한 얘기예요. 그럼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곧장 한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기도는 이 부분은 사도행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다 받고 맨 나중에 들려졌던 얘기가 아니라 은혜를 받기 시작해야 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얘기라는 걸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전도하러 갔어요? 아니죠? 이 얘기를 듣고 아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됐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듣고 결론에 아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좀 다른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신약성경 읽으면서 뭐 사람들이 하는 어떤 퀘스천들이 있어요. 질문들. 이게 아, 뭐 이건 좀 이렇지 않는가? 라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시는 그 장면 있잖아요. 너무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있었죠? 근데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나요? 그 자리에 없었죠? 그쵸? 요한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생생하게 잘 적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고자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기도. 이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죠? 다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아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 이 제자들이 좀 각색하고 생각해서 쓴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오해를 풀어주는 성경 구절로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곧장 승천하신 게 아니죠.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 그래요?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저들 가운데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쳤다는 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얘기들을 막 갑자기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함께 보냈던, 이 제자들과 함께 보냈던 3년의 시간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재정리해 주시는 거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게 무슨 일인지 잘 몰랐어요. 그렇죠? 아 바리새는 누룩을 주의해라 했더니 빵이 없는데 왜 누룩 얘기를 하냐 이건 제자들의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기 위해서 정보량은 모였지만 뭐가 없어요? 관점이 없죠. 관점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건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기억하고 자기에게 중요한 것들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3년의 시간들의 참된 의미를 이들 가운데 재정립해 주시는 거죠. 어떤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고 내가 그 설교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고 그때 나는 이런 기도를 했었고 이런 것들을 쫙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40일 동안 뭐가 탄생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기초 골격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청자를 고려해서 다른 양식으로 기록을 했지만 같은 주제적 통일성과 상황적 통일적 이해를 가지고 제자들이 사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가장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싶으시고자 하신 기본 메시지를 가운데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저도 어디 가면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좀 들어요. 여러분들 한 2년 보니까 별로 이렇게 새롭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봐요.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나 같은 사람이 설교를 조금 해도 아 이해가 잘 된다라고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쵸?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수련회는 비할 바도 아니죠. 그쵸? 뭐 오후에 게임하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랑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좀 하고 막 갑자기 뭐 모두 따먹고 이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예수님이랑 부활하신 예수님이랑 40일 동안 없어지셨다가 또 아침에 또 새벽 6시 반쯤 나타나서 다 깨우고 이렇게 또 하루 종일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40일이 지나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40일을 통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통점적인 이해가 이제 완전히 생기는 거잖아요. 대단한 사건 아니에요? 그쵸?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뭔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지. 심지어는요, 성령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게 내가 너희에게 설명했던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그쵸? 너희가 성령 세례를 기다려야 되는데, 너희가 기도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걸 해야 되냐면, 내가 너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미 다 설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쵸? 기적의 40일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요, 이 기적의 40일을 보낸 사람들은 왜 이 40일이 끝났을 때 곧장 파송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럼 되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정도의 이해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벽한 뷰를 얻는 거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얻는 거고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좋아하고 어떤 교리 이해를 좋아하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길 기뻐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정점을 친 거예요. 내가 통전적으로 전체가 다 이해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다 이해가 됐으면 이제는 이제 파송받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이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뭔가 준비가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준비가 안 됐다고 하십니다. 이 이해가 있는 사람들, 다른 표현으로는 이해만 있는 사람들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너희들은 지금 나아갈 때가 아니라 어떤 때라는 거예요? 오히려 웅크려야 될 때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잘 이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이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본인들이 증명해냅니다. 성경에서 일부러 기록하고 있죠. 누가가 잘 기록해놨습니다. 이해만 있는 사람들의 한계를 이들의 태도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나오죠? 여러분 그 40일의 통전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뭘 물어봅니까? 예수님께 이제 승천하시려고 하니까 예수님께 뭘 물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언뜻 들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되게 까칠하게 대답하시죠? 그냥 네가 알 바 아니고 이렇게 막 분위기 좋았는데 40일 동안 분위기 좋고 이제는 막 아 예수님 다 와서 가시고 또 오시옵소서 하고 막 이렇게 예수님 승천하시려는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쟤들이 이거 얘기했다가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상하셔가지고 분명히 이 느낌이 상한 말투예요. 그렇죠? 부활 전에 주로 쓰시던 말투죠. 이렇게 살아계실 때 주로 쓰시던 말투. 부활하시면 이런 말투가 잘 없었는데 니들 알 바 아니고 딱 이래버리십니다. 이제 제자들의 질문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뭘 설명했습니까? 세상의 시작과 끝,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 그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러려면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관심이. 관심이. 내 주요 관심은 세상의 변화, 새로운 세상 이런 것도 내 관심사 중에 하나가 또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관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회복에 관심이 있어요. 애국자죠? 그럼 뭘 포함하면요? 나의 경제적 사회적 회복에도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를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하셔서 우리가 영향력 위치에 서서 그 날을 집행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부분들이 우리한테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서 가르쳤습니다. 창세기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계시록 세상이 어떻게 끝나고 그래서 그 죄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무엇이고 세상의 한계가 무엇이고 그리고 교회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얘기를 길게 해요. 그걸 이 사람이 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한 다음에 무슨 질문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해요? 그럼 저를 결혼시켜서 쓰시겠죠? 라는 식의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저를 쓰실 때 그래도 경제적인 안정감 가운데 쓰시겠죠? 이런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를 쓰시는데 전 국내여야 되는 건 꼭 아시죠?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와 관심의 차이입니다. 이 사람이 그걸 이해를 못했나요? 창세기를 이해 못했나요? 계시록을 이해를 못했나요? 내 죄성을 이해를 못했나요? 교회의 방향성을 이해를 못했나요? 아니요. 이걸 다 이해해도 그 이해와 다르게 내 주요 관심은 어디 있어요? 내 개인사의 주요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개인사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이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해를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를? 전체를 이해를 못한 사람. 이해를 했으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해의 신앙인의 한계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에 탁월하게 이해가 있고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한들 부활하신 예수가 40일을 가르친 것만큼의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알고 기어도요, 부활하신 예수가 40일 동안 3년간 예수의 생애를 직접 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을 통한 통전적 이해에 우리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분들이 뭐 적어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접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긴 하지만요, 조금 더 수준 있는 이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이 이해와 관심의 괴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식의 반응이 보입니까? 그걸 다 이해. 아, 내가 기독교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독교가 되게 의미가 있고 되게 명쾌한 거고 논리적인 거고 가치 있는 거고 그게 세상에 유익한 거고 그게 진짜 있다라고 나는 믿고 그게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 이해했어요. 근데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저도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그렇게 너무너무 잘 이해한 다음에 급격하게 신앙에 관심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전에는 기독교가 이해가 잘 안 됐지만 내 개인사에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내 개인사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나자 기독교는 새로운 걸 조명해 주는 거지 내 개인사랑 크게 상관없다는 느낌이 드니까 갑자기 관심이 약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들처럼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이걸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물어봐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자고 해요. 무슨 얘기? 그러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결혼은? 제 진로는? 그럼 제가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되는 건데요? 이 통전적인 이해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직장을 들어갈까요? 그럼 저는 그 통전적인 이해를 가지고 어떤 남자를 골라야 될까요? 어떤 여자를 골라야 될까요? 마치 이 통전적인 이해가 내 지금 인생 개인사의 어떤 상황과 사건에 대한 선택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식의 수준이 있냐. 미몰하게 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죠. 세 번째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갖고 그런 이해를 갖고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대안적인 교회를 세우고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고 내가 사업을 해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며 직장을 다녀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며 가정 속에서 주를 위한 그런 가정이 되도록 내가 이제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일을 참 세상 일처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업을 성공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그 목회를 성공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그쵸?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보람을 느끼고 싶어 하고요. 그쵸?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안정되고 싶어 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좀 아껴줬으고 주목해줬으면 좋겠고요. 그쵸? 우리가 사실 기독교에서 일반 개신교도들이, 뭐 지나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지만 일반 개신교도들이 유명하다고 하는 어떤 목회자들도 비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참 지일처럼 한다는 거죠. 세상 일처럼 한다는 거죠. 뭐예요?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고백하고 하고 있고 그 일이 실제 주의 일이긴 한데 이렇게 잘 보면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하는 건지 진짜 주를 위해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자기 직업이 목사니까 자기 직업을 잘 해내고 싶어서 하는 건지 진짜 주를 위해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저 사람이 돈 때문에 위해서 하는 건지 그냥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저 사람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건지 진짜 주를 위해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게 우리의 의구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분들을 그렇게 비판하려면요.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해만 있는, 이해와 관심이 괴리된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진정한 이해를 얻었을 때 신앙에 무관심해지든가. 그러면 진정한 이해를 얻고도 미니멀하게 내 인생의 상황을 해석하는 어떤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하든가. 아니면 진정한 이해를 얻어서 그것을 하겠다고 시작은 했으나 자기의 관심이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속적인 자기의 뭔가를 채우고 있든가 라는 식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해만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다락방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해가 다 됐어? 그래, 세상으로 나아가자가 아니에요. 이제 이해가 다 됐니? 이제는 다락방으로 들어가자. 왜? 이 사람은 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와 자기 관심의 간격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해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심의 간격을 보십니까? 여자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상담을 해줘서 남성 성향은 야, 네가 그건 그렇게 해야 되고 이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저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 잘 듣습니다, 주로. 근데 여자분들은 보통 한 번 얘기해주면 잘 들어요. 근데 두 번 얘기해주면 아, 알아요, 그래. 뭐 목사 얘기해주면 알아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얘기하면 뭐래? 아, 내가 몰라서 그래? 알아, 약간. 자꾸 나한테 정답 얘기하지 마. 뭐 나한테 자꾸 가르치려 들지 마. 뭐 이런 얘기해요. 왜 그래요? 그 여자분이 고백하시는 분의 의미가 뭐예요? 답은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그쵸? 답은 자기도 알아요. 근데 내 이 이해와 내 뭐, 근데 내 마음, 내 관심이 괴리된 거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건데 계속 답을 얘기해 주니까 불편한 거죠. 그쵸? 계속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해는 이미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누가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사실? 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쵸? 남자는 계속 이해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해만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은 이해만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는 돼도 이해와 관심의 괴리가 되는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을 좀 알아달래요. 그냥. 무슨 뜻이에요? 이해가 되지만 그 이해한 대로 하기 힘든 내 마음을 인정해 달라는 거죠. 아, 힘들겠구나. 그래, 그게 원래 힘든 거야. 그래, 네 생각대로 안 되지? 원래 안 되는 거야. 원래 피곤한 거야. 그래, 피곤하지? 쉬워. 이러기를 바라죠. 그쵸? 여기도 문제죠. 그쵸? 계속 이해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쵸? 이해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해와 관심의 괴리에서, 이게 원래 괴리야! 라고 여기가 좆싸우니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쵸?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다시 하라는 게 아니라, 이해는 됐는데, 마음이 안 가는, 그쵸? 그 괴리감을 내가 해결해서 내가 이해한 것에 내가 관심 둘 수 있도록. 그 세 번째 단계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쵸?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문제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계속 부딪힌다고 느껴져요. 나는 이게 되게 관심이 많아요. 나는 여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섭섭하죠, 그쵸? 하나님 또 이렇게 자기 얘기를 또 해요. 뭐, 아, 세상이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나 살기를 바빠 죽겠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해본데, 난 거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쵸?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문제. 여러분, 이해가 있으시다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디테일하게 응답을 안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서로 간의 관심의 포인트가 다른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안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뭘 하라고 합니까? 이제 전에 너희가 물 세례를 받았으나 이제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뭐가 바뀌어요? 관심이 바뀌죠.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게 혹시 무엇입니까?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얘기하나요? 전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 거 아시죠? 그렇죠?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일이에요? 물세례는 무엇이죠? 물세례는 자기인식과 결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제 설교를 잘 따라오셨으면요. 여러분들이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 내가 이해는 있는데 관심이 없는 게 내 문제구나라고 자기를 인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관심 가신 것에 나도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게 내 문제다 라고까지 오시면 여러분 어디까지 오시는 거예요? 물세례까지 오신 거예요. 그쵸? 내가 잘못했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이게 물세례의 고백이죠. 그쵸? 자기 결단을 표현하는 거.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는 거. 예전에 게 잘못했고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선택하는 거. 이것이 물세례예요.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되면 결단을 하죠.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 저게 저렇게 됐네?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지금 이게 대안이야 라고 결단을 해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해하고 결단해요.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훨씬 낫죠. 뭐가 뭔지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이해와 결단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너무 많이 지나는 사람 속은 어때요? 만신창이가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고 자기가 동의하지 않고 자기가 추구하지 않는 것을 뭔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거기까지 오면 물세례고 그럼 성령의 세례라는 건 뭐냐? 성령의 세례라는 건요,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건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어떤 표현이,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는 급한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갈라지는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막 이렇게 다다다다다 막 태풍이 불어서 막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긴 또 바람 불면 되게 성령이 오시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구조가 유리가 많아서, 그쵸? 여러분들이 이따 밤에 기도하는데, 와, 이 돌풍이 불어서 이 유리가 다다다 흔들리면 막 뭐가 오시는 것처럼 느껴질 거잖아요. 그쵸? 그럼 뭐가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냥 태풍이 오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막, 그리고 여기 뭐, 불은 어떻게 하지? 촛불을 켜고 할 거예요. 이따가 밤에. 촛불을 끼는데 이게 갈라, 붙고 이러면 뭐, 이렇게 되는 건가? 이건 물리적인 게 아니었겠죠, 그쵸? 예, 여러분, 바람은 뭘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바람은. 우리는 한국어에서는 되게 번역이 달라지는데요. 이따 저녁 때 설교할 에스겔서 오는 저녁 때 설교하는데, 거기서 생기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쵸?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라고 얘기하시는. 그때 생기라는 단어가 윈드라고 쓰던가, 브레스라고 씁니다. 그쵸? 그리고 창세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라고 할 때 그것도 윈드와 브레스를 같이 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통전적으로 바람이라고 하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라고 할 땐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얘기합니다. 브레스 오브 트리잖아요, 우리가. 그 브레스예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었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들 가운데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불이 임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불은 뭘 상징해요? 전통적으로 구약성경에서 불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번제단을 쌓으면, 구약성경에서 번제단을 쌓으면 거기 뭐가 임해? 불이 임하죠. 그럼 불은 하나님의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용납. 그렇죠? 내가 너에게 임해서 너의 예배를 받았다라는 게 불의 임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람과 불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셨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력이 있는 전인격적인 소통과 교제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와 동감의 거리, 이해와 관심의 거리를 뭘로 메꿀 수 있죠? 여기서는 관계로 메꿀 수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예전에 많이 설교 시간에 예를 들었던 예 중에 하나가 지구가 100명의 사람이라면 이란 책에 대한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지구가 100명의 사람이라면 퍼스널 컴퓨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 했어요? 한 명이라고 했죠. 그렇죠?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0.5%입니다. 지구가 100명의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을 100명 중에 한 명만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요. 한 명도 사실은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책을 읽다 보면 뭘 느껴요? 내가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있구나를 느껴요. 그 컴퓨터뿐만 아니라 한 수십 개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집이 없는 사람이 몇 명이고, 집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먹을 게 없는 사람이 몇 명이고, 먹을 게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거의 그렇게 쭉 얘기해 나갈 때 나는 먹을 걸 걱정하지도 않고, 집을 걱정하지도 않고, 나는 이런 퍼스널 컴퓨터나 문명의 이기도 누리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되게, 나는 불가촉 청민인 것처럼 사회에서 약자이고 빈곤자인 것처럼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난 한국 사회에 갇혀서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 내가 지금 60억 인구 평균에서 상위 1%구나. 그렇죠? 대학 나온 사람이죠. 여러분들 누울 집이 있죠. 그 자가 소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이 있고 막 이런 식의 먹을 걸 걱정하지 않고 이러면 내가 상위 1%구나라고 그걸 느껴요. 그걸 보고 느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되죠? 아, 내가 많이 가진 사람이구나. 내가 나누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죠?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이해한 사람이에요. 이해한 사람. 보세요.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이 사람은 이해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요, 여러분들도 뭐 자주 가신 부분들이 있죠? 당기성교를 갔어요? 뭐 컴패션을 갔어요? 뭐 인도로 갔습니다? 필리핀을 갔어요? 갔는데 어린애 하나를 만났어요? 가난한 애입니다. 그 일곱, 여덟 살 된 애가, 제 아들 또래 된 애가 길에서 차를 파는 형을 따라 나와서 정말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형을 따라 나와서 길에서 계속 차를 팔고 그 형의 뒤를 따라다니고, 그게 그 아이의 하루고,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그런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하루 딱 안아줬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계속 방글라데시 말을 뭐라고 했거든요. 계속 설명하네. 내 아들만한 애가. 외국인이 한 번 안아줬는데 이 사람이 자기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계속 설명할 때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느낌이 들어요? 그 아이를 만나면서, 그 아이 손을 잡으면서, 그 아이 눈을 보면서 그 아이의 환경을 보면서 그 아이의 상황을 보면서 아, 난 많이 가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이 아이의 갖지 못함에 내가 집중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 이 통계를 보고 구제를 하는 사람과 소통을 하고 구제를 하는 사람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뭐가 달라요? 주어가 달라요. 통계를 보고 구제하는 사람이 주어가 나아요. 내가 많이 가졌구나. 그럼 내가 어느 정도는 나눠야 내 할 도리를 하는 건가? 주어가 나예요. 그 도리 하고 있으면 난 잘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는 많이 가졌으니 감사하고 내가 상식적인 만큼은 나누면서 살아야겠구나 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해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이해한 사람한테는 사실요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관심이 바뀐 사람, 소통한 사람, 공감한 사람한테는 뭐가 바뀌어요? 주어가 바뀌어요. 이 아이가 이러고 있다라니. 정말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얘가 배려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아이들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좀 할 수 있을까?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봅시다. 하나님 얘기로 넘어가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은요. 아, 날 이래서 창조하셨구나. 나한테 그럼 이런 걸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럼 내가 이걸 이만큼 해야겠네. 라고 주어가 누가 돼요? 내가 돼요. 이해. 근데 공감한 사람은 아, 정말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뭐가 바뀌어요? 주어가 바뀌는 아까 수경이랑 민상이랑 크리스마스 선물 했잖아요. 그렇죠? 수경이는 민상이를 위해서 왔고 민상이 수경을 위해서 왔대요. 민상이는 수경이가 가자고 하니까 왔고 수경이는 민상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상대가 아니죠.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하는데 내가 주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주어인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물론 이 두 경우는 해프닝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감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내 존재에 관해서는. 하는 데에서 소통하는 것이 나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사람은. 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돼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는 되는데 나는 사실 세상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만 온전한 사람이 되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이런 거에 별다른 관심이 안 생겨요. 여전히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기분 좋았으면 좋겠고 내가 성공했으면 좋겠고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는 거에만 내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내가 바뀔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어떤 꿈이신지 어떤 생각이신지를 내가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면 내가 바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응답이 그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받으시는 그 불꽃처럼 우리의 심령의 제사를 받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묵은 것들을 태우시고 새로운 것들을 살리시는 그 임재가 이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세례는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반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물세례와 성령세례 가운데 거리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되게 기계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물세례를 받아야 죽은 다음에 천국 가냐, 죽은, 뭐, 물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무슨 성령세례를 따로 받아야 되냐, 그럼 성령세가 뭐냐, 그럼 방언이냐, 아니면 인격적인 만남이 어떤 체험이냐, 그럼 굴러다니는 기도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 예, 기도, 예수 믿고 세례는 받아야 하는데 너 성령세례를 받았냐,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느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계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떤 체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현상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령세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얘기하려면 진짜 바람이 불어야죠. 불도 좀 오고. 근데 진짜 불 내렸어요? 아니잖아. 바람 불었어? 아니잖아. 뭐 온 거예요? 다 마음에 온 거죠. 그쵸? 그럼 우리 마음 얘기를 하자고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결단 되고 동의는 됐으면 여러분 문세례는 받은 자이고. 이해는 되고 동의는 되고 결단은 됐는데 내 마음의 방향은 여전히 주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크면 여러분 아직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성령세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것들은 없었던 사람들. 근데 그것들이 우리 지금 필요한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이 어떤 열광주의적인 기도회에만 단지 상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큰 목소리를 기대했는지 작은 목소리를 기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건 안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다 주여 삼창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손을 들고 다 막 이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안 적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세례가 좋아? 성령세례가 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파했던 장면에 어떤 폭발적인 액션을 보면서 그리고 바람, 불 하니까 왠지 좀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건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셔도 좋고 소리를 안 지르셔도 좋지만 그런데 이런 물세례에서부터 성령세례로서 나아가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자기갱신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오늘의 이 여러분들의 이틀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직면하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해부터 하셔야죠. 이제 이거 끝나면 3시간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 3시간 긴 시간이에요. 그렇죠? 기도하기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근데요 사실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한 3시간 정도는 기도를 하셔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분기별로 한 4, 5개월 만에 한 번씩 하는데 이때만 해서도 이렇게 그렇게 꼭 자주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간헐적으로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3시간을 띄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한 3시간 정도를 띄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5개월을 돌아보셔야죠. 뭐. 이해를 먼저 해야죠. 이해를 먼저 해야죠. 어떤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좀 이따가 그 소구름 하는 뭐 브로셔에 문제로 몇 개 적어 놨으니까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해를 해야죠. 5개월 동안 내 신앙이 어땠나?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나? 그쵸? 그 신앙생활이 의미는 뭔가? 좋아졌나? 안 좋아졌나? 이해를 해야죠. 5개월 동안 내 관계는 어땠나? 관계가 좋아졌나 안 좋아졌나? 이 이유는 뭔가? 5개월 동안 내 환경은 어땠나? 5개월 동안 내 마음은 어땠나? 내 마음이 5개월 동안 어땠나? 왜 그랬나? 내가 들여다봐야죠. 3시간의 시간을 쓴다는 것은 충분한 이해를 먼저 요구하는 것입니다. 좀 멈춰서서 여러분들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동안은 이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잘못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제하고 그 오늘하고 또 내일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도미노처럼 연결돼서 쓰러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중간에 멈춰서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5개월만에 여러분들 좀 멈춰 쓰자는 것입니다.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촉구드리는 건 뭐냐, 오늘 여러분한테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분들은 명상에서 멈추신다는 거예요. 명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렇죠? 돌아보는 게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명상한 다음에 뭐예요? 이해와 결단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아, 내가 쭉 돌아봤어요. 내가 신앙이 이랬고, 내가 내면이 이랬고, 내가 관계가 이랬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고쳐야겠구나. 그러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아자. 마음이 새로워지네. 아, 머리 샤워한 것처럼 이렇게 좀 맑아져요. 여러분 흐트러졌던 머리가 정리되면 맑아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모든 종교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종교까지도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기 성찰의 소양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더 자주 하셔야 되죠. 그렇죠? 나를 돌아보고 정리하고 그거 갖고 뭔가 결단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결단할 만큼 물세례까지 왔으면 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난 5개월 동안 그걸 몰라서 안 했습니까? 에? 그렇게 한다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나에게 유익하다는 걸 몰라서 안 그랬어요? 아니에요. 몰라서 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거, 내가 그 사람한테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 내가 내 마음과 내 생활에 조금 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어?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몰라서 안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서 안 그랬던 게 아닌데 다시 자기 성찰을 해서 이해하고 결단하는 게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라. 작심삼일이 명언입니다. 뭐예요? 작심삼일이라는 건 뭐예요? 결단을 3일 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왜? 사람은 단지 지적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긴 다른 게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들 의지죠. 여러분들 자신, 여러분들의 정서. 그걸 돌아보신 다음에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안 할까요?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에 있는 다른 마음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뭘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누리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신지를 누리셔야 돼요. 그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에게 선하시고, 그렇죠? 이게 다섯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항상 강조하는 거.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마음인데, 하나님께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시고,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맞고, 그렇죠?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맞고, 세 번째, 하나님께 인자하시고, 아, 나 이래서 하나님 나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바꿔나갈 수 있으시고, 이 네 가지 여러분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맞으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 이 하나님의 네 가지 모습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시고, 나에 대해서 어떤 뜻, 계획, 의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준과 생각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오늘 가운데 나를 평가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르치셨을 때 내게 그게 진짜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런 이 네 가지가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인정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명상에 의한 자기성찰의 결론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실제를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내 이 마음을, 이 생각을, 이 뜻을, 이 현재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라고 간구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 진정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 40일 배운 사람도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30분 기도하고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쵸?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오래 해야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 쪽의 감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쪽의 생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되는 건데, 여기에 머리가 처박혀져 있어서 이게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생각을 좀 알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긴 시간을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이런 성찰적인 은혜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개회에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먼저인데, 이렇게 하니까 오니까 되게 좋네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내 입장에서는 수련회를 준비하고 보통 오늘 우리 가족 빼면 13명이 왔어요.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요. 한 테이블에 두 명씩 앉아서요. 몇 명 안 와도 되게 많아 보입니다. 저만 꽉 찬 것 같죠? 두 명씩 앉아서 그래요. 그렇죠? 13명 왔습니다. 13명. 저에게 그 제적이 한 39명인데, 저희 가족 빼고, 아이들 빼고 한 39명 되는 13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작년에 수련회 한번 파트너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수련회 가기 하루 전에 엎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12명이라 제가 엎었습니다. 12명 엎었는데, 이번에는 오늘 아침에 3명이 뒤로 잡아집니다. 사실 이번 주 월요일에는 20명이었거든요. 계속 한 명씩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아침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기분이 왜 안 좋냐 하면, 제일 먼저 목사 입장에서 드는 생각은요, 내가 준비를 제대로 못 했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쵸? 날짜를 잡은 거에서부터, 홍보하는 것에서부터, 뭔가 기도로 준비하는 것부터 한 사람을 동기부여하는 것도 뭔가 내가 못했나 이런 생각이 그럼 이게 기분이 그것 때문에 사실 기분이 제일 나쁜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 때문에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면 이제는 무슨 마음이 생겨요? 이제는 되게 이쯤 되면 좀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왜 안 가지? 라는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데 저 혼자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어떻게? 아, 지금 떠나야 되는데, 이제 떠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휘둘리면 안 돼. 일단은 이게 먼저 집중해서 해내고 이런 마음을 털어내자. 왜? 지금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 마음이 이러면 안 되잖아. 그냥 집중하자. 이런 마음이 또 생겨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그렇게 됩니까? 생각이 많아지죠.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기도를 시작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좀 주셨어요. 그냥 딱 한마디로 제 마음에 온 건, 너는 수련회를 가는 게 지금 부담스럽게 느끼는데, 나는 수련회를 가는 게 설렌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이 딱 느껴지면서, 아, 이게 됐다. 이게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열 명이든, 뭐, 열세 명이든, 상관없이, 이 수련회 이 시간이 되게 누군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겠구나. 하나님은 그거에 되게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게제 마음에 좀 이렇게 왔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앞에 있는 세네 가지 생각은 싹 사라지죠. 그렇죠? 아, 내가 준비를 더 잘했어야 되는데, 아, 좀 그런 가야 되는 거 아니나? 아, 그래서 좀 기도의 문제였나?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야. 이걸 집중하고 일단 해결을 하자라고 이해와 결단을 해봐야, 그렇죠? 저는 가면을 쓰게 될 거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교감이 되면 진심으로 이제 별로 그 생각은 털어지는 거고,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고, 변화가 되는 거고. 작은 이슈지만. 이런 이들의 이런 성령 세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에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어져 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더라. 일단 두 가지 결론부로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지성을 좀 내려놓고요. 지성을 내려놓는 지성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지성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이신지 좀 느끼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이 세상에 대한 마음을 느낌을 알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탑처럼 쌓여있던 생각들이 좀 털어지는 은혜가 여러분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세 번, 우리는 한 5분 소리 질러봐서 안 되면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할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아니라 내가 침묵 중에, 고요한 고백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진지하게 나아가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살시간을 들으면요, 저는 정말 예언합니다. 여러분, 잠드실 거예요. 잠드실 겁니다. 예언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진짜 위기는 뭐냐면요, 잠이 들었을 때가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여러분들의 죄책감을 갖는 겁니다. 제가 3시간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잘걸 확신하고 3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좀 주무셔도 돼요. 좀 잠들어도 됩니다. 이불을 까지는 마세요. 그럼 3시간 내내 주무시고. 그럼 3시간 내내 주무실 거고, 비계를 꺼내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잠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약간 잠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깨어나셨을 때 커피 한잔 하시든가 차가운 물한 모금 들이키신 다음에 훨씬 더 맑은 정신으로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고, 3시간 꾸준히 간절하게, 성실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제까지 오늘 저희가 이제 세 번의 수련회째로 오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준비가 제일 부족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전 이제까지 온 수련 중에 가장 큰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에 대한 거지. 모르지. 나만, 뭐, 하나님께서는 설렌다고 했으니까 나한테 설레는 걸 수도 몰라. 나 엄청 은혜 받고 갈지도 몰라. 니는 그냥 왔다 가는 거고. 그래도 뭐, 내가 중요하잖아. 내가 은혜 받으면 너희들은 또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어요. 앞으로. 이번에는 그래도. 괜찮아? 전 설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물론 우리가 은혜를 못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변화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는 제가 제 응답에 비추어서 확신하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대감에 설레십니다. 전 그게 단지 한두 명에 대한 것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막 설레어세요. 뭐 세민이를 은혜 주려고 결정했기 때문에 설레요. 나한테는 너무 그냥 왔다 가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 거 같잖아요. 그쵸?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설레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레임에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기대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 고민의 3시간의 기도가 3시간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삶을 좀 돌아보시고 고백하시고 간구하시고 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그 기도가 저는 이 시간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여러분들이 아무의 도움도 없이 혼자 여러분은 방에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하는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사용하시는 그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